안녕하십니까. 실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선교사 모임에 또 참석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또 이 말씀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며칠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중국 선전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간 지가 94년도에 갔으니까 19년째 제보 들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세계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옛날에는 자주 나올 기회가 없었는데 매년 한 번씩은 그래도 나올 수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 세계대회가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이 한 800여 명 중국 형제자매들이 참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시니어 반을 이렇게 담당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캠프가 이렇게 은혜롭고 한 주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잘 진행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인터넷을 담당하는 형제가 이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있는 참석한 어떤 여학생이 그 인터넷에다가 우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IYF가 이 일들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 이제 몇몇 가지를 올리면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 이제 크게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그쪽에서 있는 형제가 그걸 발견하고 급히 이제 연락을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어떤 그 오전 공연할 때 사회가 나와서 대만 팀이 그 공연을 하는데 대만을 소개하면서 대만 국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 중국의 대륙에 있는 그 자매가 들었을 때 대만은 이제 엄격히 말해서 국가는 아니거든요. 한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는데 국제사회에서도 그건 사실이지만 사회본 형제가 국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학생이 굉장히 그게 이제 문제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국가냐고, IIF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 여러 학생들이 이제 그걸 제기했습니다. 이제 그 학생만 아니고 저 다른 반에 있는 학생들에서 한 10여 명이 웅성웅성 하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니까 별 생각이 없은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에 이제 그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국의 사이트에 올라가면 이게 또 이제 아무 일도 아닌데도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장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 학생 만나서 그거 아니다. 그 사회가 얘기할 때 영어로 이제 그 표현을 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통역하는 학생들이 통역할 때는 나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냥 그 지역으로 얘기를 했다. 아, 아니다. 자기는 영어로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어로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사가 담당 교사도 얘기해도 안 듣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교제를 해줘도 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 팀에도 그게 이제 전달이 되고 이쪽도 시니어 팀에도 연달되면서 점점 이게 사건이 커져갔습니다. 그럼 마침내 이제 진행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냐? 그 학생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제 잘못 사회 받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납득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행부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과를 하자. 이렇게 한 2, 3일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들으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속에서 막 울고 올라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가 뭐 그리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한어로 중국어로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 지가 영어를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걸 막 잡고 계속 그 물고 늘어지냐. 그래서 제가 만나서 좀 막 뭐 이렇게 깨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하고 막 그 공격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두려운 게 이게 그 방법으로 될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쯤 기다려봤습니다. 교사들이 또 교제를 해봤는데 또 안 된다는 겁니다. 3일째에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진짜 이 통역할 때는 중국어로는 지역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다짜고짜 얘기할 수는 없고 해서 너 여기 와서 은혜 입은 게 뭐야? 뭐 이제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문제를 사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과하는 거는 좋은데 진행부도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냐? 여기 대만 학생들도 80여 명이 와 있어. 그냥 지나가는 일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사과를 하고 그래 했을 때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하고 일부러 그걸 막 격화시켰을 때 대만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네가 생각을 해봤냐. 그런 이제 학생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 아, 중국은 대륙이잖아. 강자잖아. 강자는 그 강자의 아량이 있는 것이지 포용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의 세계들이 더 분열되잖아. 우리도 다 하나 돼서 같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IIF 정신은 화합인데 어떻게 네가 그런 쪽으로 가냐. 그 이 학생이 이제 그 쭉 생각해 보더니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고. 아이고 내가 했는 얘기 다 취소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 다 내일 정리하겠다고. 목사님, 그러면 저쪽 학생반에 있는 애들도 이 일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쪽도 교제가 돼야 됩니다. 네가 이게 좀 전달해줘.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그쪽으로 전달하면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 느껴지는 대로 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했을 때 틀렸어. 이게 오라 하면 그거 하나를 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올라올 때 이거 맞았어 하면 그걸로 막 진행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 원초적으로 올라오는 그 생각들, 육체와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원함에 대해서 이게 깨뜨려 줄 수 있는 그 말씀만 하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진짜 복되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다 문제가 안 되겠다. 지난해 이제 그 일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복된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 생각보다 더 큰 힘이 공급만 되어져도 우리는 이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복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문제잖아요. 올해는 또 이제 그 중국 형제자매들이 또 세계대회를 참석했는데요. 그 댄스팀이 두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팀은 좀 A급이고 또 한 팀은 이제 B급이야, 이렇게 됐다, C급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두 팀이 참석을 했는데 한 팀은 이제 댄스 경연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은 좀 수준급이어서 이 개막식에 이제 그 올라가게 됐어요. 한 팀은 와서 이제 자꾸 그 30명이 한 팀인데 상해서 온 팀인데 자꾸 묻습니다. 자기들이 언제 공연을 할 수 있냐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한번 와서 발견했는데 댄스 하는 걸 보고 구성원을 보니까 이 본 무대에 올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꾸 언제 우리 시간이 있냐는 거죠. 이제 그때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대회의 어떤 그 수준을 봤을 때 그 팀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모를 때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 개막식 전에 자꾸 물어서 이 진행부에 물어보니까 꽉 찼대요, 공연이. 그리고 수준급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검증 안 된 그 좀 낮은 급들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그렇게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막식이 시작이 됐거든요. 개막식을 그 해운대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참석해 보고 나서 돌아가는 차에서 이분들이 벌써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무대에 올려달라고 하면 안 돼. 그 소리 아예 하지 말라고. 아, 제가 뒤에서 듣는데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눌러가지고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세계대회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공연 팀들을 다 보면서 스스로가 이미 점점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가 우리가 본 저 큰 무대는 안 하더라도 작은 데서라도 우리가 공연할 기회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 그 있다고. 시니어 팀에 가면 매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진짜 이렇게 할 때 보면, 큰 무대에 올라갈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음이 낮으니까 나중에 시니어 팀 그 매일 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 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거나 스스로 어떻게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는데, 비춰지면은 되거든요. 이 세계대회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진짜 세계대회잖아요. 세계 사람 다 모여왔고 또 비춰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 보면서 발견만 해도 너무 정확하게 자기 위치로 찾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 세계대회 속에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생짜로 온 사람들인데 공연 하나를 생각 온 사람들에게 이 말,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이분들이 첫날 저녁 말씀 전체 마인드 교육 받고 나서 후속 교제를 하니까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집에 가자 해서 이제 우리 호텔로 이제 숙소로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날 또 자기들은 계약에 본 그 마인드 교육만 있지 그 나머지 공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다 듣는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후속 교재 이거는 우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안 듣겠다. 근데 감사하게 이제 그 3일째에 부활절 칸타타를 했거든요. 처음 봤죠, 이분들은요. 마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팅하오 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렇게 맞아야 됩니까? 왜 십자에 못 박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분들이, 아, 그거 모르겠다고. 그 설명 한번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차에서 내릴 때 어떤 분이 저를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강릉 가거든 시니어 2주차에는 우리한테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어떠냐고. 그러면 여기서 가입할 사람도 있대요. 개독교에 가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좋다. 진짜 제가 바라고 바랐던 얘기인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들도 올 때 생각도 못했죠. 이걸 듣고 싶다는 그 생각. 그리고 나중에 여기 와서 진짜 복음만 다 하고, 모든 사람 다 복음 듣고, 또 구원 받은 사람 절반 이상은 다 이렇게 복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강릉 링컨하고 MOU 체결하고 막 사진 찍고 엄청 기뻐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마음들, 이 사람 마음 누가 이거 바꾸겠냐. 비춰지면서 하나하나 이 변화를 입어가고 우리가 가져있던 그 흐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단절 못하는데 이 새로운 환경이 하나 와주고 말씀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깨뜨려버리면 새로운 마음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도 저희들 형제자매들이 와서 세계대회 속에서 이분들이 올 때 가졌던 전혀 생각도 못했던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들이 만들어져서 돌아갈 때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들 선교사들 그 교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으로 이 목사님이 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생각의 세계들을 말씀이 와서 이제 깨뜨려 주면서 저희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이 말씀과 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들을 계속 입고 있었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38년 된 병자인데요. 그리고 아무도 이 돌봐줄 수 없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묻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몇 년 병자로 있어서 증세가 어때? 나이가 얼마야? 그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나 물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의 마음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 그러면서 이 병자가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 형편, 그 상황을 향하여서 누가 감히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 형편을 깨버릴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는 이 육신의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일들 딱 만나면 그 형편을 따라 그대로 우리가 흘러가 버리지 그 이 형편이나 생각들을 거슬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못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끝없이 그 일어나는 생각의 세계들을 그대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이건 진짜 잔인한 얘기란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봤을 때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이 성경은 끝없이 우리의 육신의 방향을 깨뜨려 나가고 이 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육체대로 흘러가면 이 형편대로 흘러가는 게 우리는 너무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이 그대로 흘러가버리는 것이 이미 몸에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미 이게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된 것은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우리 열조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이 감각들은 여기 보면 계승한 반응을 했습니다.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반응들 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그 반응들이 다 허무해서 망탄해서 무익한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것을 따라 진행할 동안에 우린 38년 된 병자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고 그대로 우리는 그 환경 따라서 체념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건 너는 가짜야, 헛거야, 네가 보는 그 사실들 네가 봤을 때는 너무 분명한 것 같고 네가 봤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제일 안전할 것 같지만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망탄하다, 신 아닌 것을 너는 섬기고 있어, 믿지 못할 것들을 너는 의지하고 있어.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중국은 외국인이 와서 선교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전도증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내국인도 그 증명이 없으면서 전도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서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그 수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강사님을 초청하고 저희들이 그 여관 회의실을 빌려서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복음반을 하고 강사 목사님이 양육반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그 복음반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60여 명의 그 복음반 사람들 같이 있었는데 중간에 문이 삐그덕함 열리면서 세 분이 세 사람이 이렇게 다 그런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막 이제 섬뜩하죠.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뒤에서 키 큰 전도사 한 명이 눈을 껍뻑 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이유는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경찰이다. 알아서 해라. 이제 뭐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I am policeman. 그래서 알겠다고. 그 성경책 접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잡혀서 이제 그 공항국으로 갔습니다. 갈 때 보니까 강사 목사님 또 그때 강사 목사님이 임태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아들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가서 보니까 아들도 또 잡혀왔더라고요. 그럼 키도 크신 분인데 부장 안에 다 오시고 저도 가고. 그 아들을 왜 잡혀놓고 보니까 다 조용하고 있는데 방에 있다가 무슨 소리 나니까 문을 벌컥 열어보는 순간에 경찰하고 탁 마주쳤습니다.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이제 방에 있다가 문 딱 여는 순간 경찰하고 이렇게 딱 만나면서 잡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자기들이 봐도 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 싶으니까 이제 아주 부러졌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저들 이제 신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임 목사님은 잠깐 오셨고 저는 보니까 생활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신문 시작하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참 살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면 제일 좋을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선교사라고 하면 금방 출국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농협에 있으면서 콩 수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과가 있으니까 옛날에 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벌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콩 무역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콩 무역하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냐. 그리고 그 임태산 씨가 내 친구인데 이분이 와서 하는데 내가 좀 와서 그 친구 만나러 왔다가 그냥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그냥 얘기했다. 아 그러냐고. 그 이분들이 그대로 적어요. 그냥 콩 무역하는 사람 또 친구 따라온 사람 이제 그 콩 한 근에 얼마 하냐고.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가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얼마라 그랬습니다. 아 얼마냐. 그 비싸다 하면서 이제 적고 이분들이 다 알면서 이제 제가 이건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항구로, 어느 나라로 이제 그 수출을 하냐. 그 다음 콩 종류를 얘기해라. 또 뭐 이제 그래서 대련 항구다, 무슨 항구다 하는데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니까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또 머리가 좋아야 되는 제가 뭐 머리가 안 좋거든요. 앞뒤가 이게 맞아야 되냐. 알리바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를 시작했기는 했고, 이걸 아니라고 이제 스톱도 못하고, 그래서 오전 내에 이제 제가 거짓말 하고, 한낮을 하고 나니까 저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겁나니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뭔 대답을 해야 될지. 오후 내에 또 시작하면 점심 먹고 또 이제 시작해요. 하루 종일 하고 나니까 막 하나님 제발 참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생각. 거짓말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거짓말은 참 쉬운 거고 참말하기가 참 힘들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하루를 해보니까 참말이 훨씬 편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편해요. 거짓말은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경찰이지만 영혼이잖아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막 이 영혼으로 계속 속인다는 게 이게 보통 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이분들이 가자. 어디로? 구리소 가야지. 당신 구리소 막 봐야 돼. 가다가 이제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래도 먹고 가야지. 샤부샤부 집에 들어갔어요.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양고기 시키고 소고기 시키고 시키면서 너 저보고 음료수 뭐 할래? 아예 아무거나 돼.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 지금 수양회 하다가 우리 팀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잡혀왔기 때문에 또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제 마음에 당연히 이제 그 힘들죠. 그분들이 아 그러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제 속에서 야 지금 먹을 게 넘어가게 됐냐. 표정을 그분이 딱 읽거나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 공안입니다. 종교를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알아요. 저보고 창창 싫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또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그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는 거짓말하고 있고 그 경찰은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분이 많이 먹으라고. 성경에서 그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진짜 말 맞잖아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잠을 자러 가는데 구리소는 안 보내고 어떤 여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이쪽에서 두 사람이 저를 이제 이 감호하면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당신 왜 이래 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면 당신도 나하고 같이 똑같이 살 거라고. 그래, 그거는 맞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자 하면서 또 이제 그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 속에서요, 진짜 이러고 싶지 않다. 내가 이 방법으로 해서 나를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 내 생각에는요, 내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콩 장사라고 했어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좀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출국은 안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잡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전에도 한 번씩 그 얘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거 자네들이 왜 자네들을 지키려고 해?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되지. 주님의 손에 있어. 자네들 그거 간 거 하나님 보냈어. 그거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를 지킬 필요 없어.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놓아라. 안 된다. 그분들한테 종이 하나 달라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아, 그냥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를 하나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물었거든요. 중국어 할 수 아냐고.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직접 얘기하면 거짓말할 그 만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통역을 통하면 통역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머리를 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좀 시간이. 그래서 모른다 했는데 이게 또 모르는 게 또 너무 이상한 것이 이분이 또 얘기하다가 자기가 볼펜 있나 하고 다른 자기 동료한테 얘기하는데 제 손이요 바로 또 제 볼펜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까요. 들리니까 반응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이랬는데 그분 또 눈치채는 거예요. 벌써. 제가 하면서 웃으며 하는데 야, 다 모순인 거예요. 다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는데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 육신의 길들이더란 말이에요. 종이를 달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냥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사요 선교사다. 애 셋 데리고 와서 아내와 같이 다섯 식구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몇 년간 살았고 또 전화번호 몇 번 이제 그 집 주소까지 다 적어줬습니다. 네, 어제 당신들한테 좀 거짓말한 거 너무너무 죄송하고 중국 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받겠다고 당신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수고를 끼쳐 죄송해서 그러고 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읽다가 당신 왜 이래?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어제 그 다 거짓말. 그리고 그분이 들고 같이 그분 같이 회의를 하시더라고. 회의하고 나서 전화를 딱 했어요. 우리 집으로. 그때 우리 집에 같이 있던 자매가 그걸 받았습니다. 거기 이광보 집 맞아 안 맞아? 이 자매가 어떻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그 자매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언놈이 그 우리 목사님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그랬냐. 그 공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광보 나와 같이 있으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 그 자매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다 끄면서 그분이 굉장히 그 흡족한 표정을 짓더라고. 아 사실이네 이게 사실이네. 당신 집 찾아갈 수 있냐고 부근까지만 데려주면 갈 수 있다고. 그 두 사람이 저를 이제 후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이분들이 들어가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이 냄비 뚜껑을 딱 만져요. 따뜻하네. 금방 도망갔구나 다들. 이제 가족들이 그 언제 도망갔는 걸 그렇게 재더라고요. 냄비 뚜껑이 따뜻한 걸 보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구나. 온다는 전화 받고 도망갔구나. 그러면서 이분 이제 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여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권을 비자 연기하기 위해서 다른 성으로 보낸 사이에 잡혔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꾸 저를 보고 당신 한국인을 사칭한 조선족이지 하고 또 묻고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척 하는 거지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쪽으로 좀 파고들어서 여권을 찾으니까 없잖아요. 나중에 집 수색을 다 하고 나도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없다고 보냈다고. 다 찾고 나서 이분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 같이 사이가 좀 좋았는데 막 당신 말이야 앞으로 이쪽에서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둘 것이고 또 빨리 이사하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오래요. 그러고 이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일어나두면 되냐고 아야야야야 하면서 이제 한 사람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냥 자 이젠 하면서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가버렸거든요.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그 여권도 잡은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석방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그냥 풀어버렸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이 얘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이사하고 그리고 이 집에서는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리해놓고 앞으로 이쪽에서는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 속에 다 있었어요. 앞으로 이쪽에서 만나지 말고 만나면 별로 안 좋다. 그 다음에 한번 경찰에 오라 그러는데 그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석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가족을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자매 집에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갔습니다. 누구냐? 나다. 안에서 왜 왔네요? 보통 이제 경찰에 막 시달리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서 이제 경찰 데리고 집으로 와버리거든요.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포기한 상태 되면 이제 그냥 데리고 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 뜯으니까 왜 왔네요? 그래서 아, 그냥 왔다고. 풀어줘서 왔다고. 그래도 안 열어줘요. 몇 명 왔냐? 혼자 왔다. 문 열어라, 괜찮다. 한참 성경에서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저라고 하지만, 그죠? 기도는 했어요. 나 저 이 목사 풀어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길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냥. 그래서 들어갔는지 이제 막 제가 과정을 얘기해 주니까 막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은 분명히 출국이다, 이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대야 이제 아, 우리 기도했는 그 하나님 응답받아 해 주셨다 하는데 자기들도 미안하죠. 뭐가 우리를 지켜줬는지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은 우리 육신의 그 길들은 어느 길입니까?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될 것 같고 홍장사 무슨 그 무형 뭐 별별 걸 다 하고 하느 할 수 알면 다 알아들으면서 또 모르는 벙어리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을 나는 줬더란 말입니다. 진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진리고 차라리 미리 탁 터뜨려도 될 일들인데 그럼 목사님은 왜 자네가 자네 인생을 잡고 있어? 하나님이 잡으면 완벽할 건데 정말 그 말씀 하나가 생각나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깨뜨려 버렸을 때 전혀 생각도 못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열매가 하나 형성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생각의 세계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경험한 이 세계가 너무 정확할 것 같도록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무래도 이 말씀보다 내가 보는 이게 훨씬 옳아 보이는 생각을 우리는 믿고 왔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우리 열조의 계승왕반은 허무하고 망탄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이게 아니다고 했는데도 우리 마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도 하는 그 마음들로 기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하나가 정확하게 우리를 장악만 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거든. 항상 악할 뿐이다. 창세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항상 악할 뿐이다. 내가 봤을 때 너무 분명하다 해도 그것도 악할 뿐이다. 왜? 내가 보는 이 눈, 내 감각 이 자체가 다 이미 죄로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아무리 보기에 사실이어도 이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문제 딱 만나면 어디로 흘러가 버립니까? 그대로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이번에 세계대회 그 3일째인가 그때였어요. 박 목사님 그 마인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등을 쳤습니다. 목사님 그 일이 하나 생겼다고. 그럼 무슨 일인데? 중소 온 사람이 물건 사러 갔다가 상점에서 지갑을 이제 놓고 와버렸어요. 물건만 가지고 오고 그걸 딱 가봤는데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딱 듣고 또 그 지갑 주인을 봤습니다. 그분은 아, 복잡하면 그냥 놔둬도 된다고. 제일 먼저 제가 뭘 물었겠습니까? 그 지갑 안에 뭐가 들었고 또 이제 돈은 얼마나 들었고 이제 그걸 알고 싶더라고요. 신분증 들었대요. 돈이 몇백 원, 그 중국 돈 몇백 원 들었대요. 몇백 원이면 10만 원 미만 신분증. 제 속에서 바로 올라오는 생각이 포기해도 되겠다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왜 본인 주인이 그냥 아 복잡하면 두라고. 근데도 이분은 이제 아쉽죠. 외국에 와서 신분증 잃어버리고 또 그런 돈 몇백 원이라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쉽죠.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폐해를 안 지키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 육신은요, 그 얘기 듣고 신분증은 새로 하면 되고 돈 그 얼마 정도는 그냥 포기해도 되겠다는 이게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제가 그 보면서 야 이거 이 육신 이대로 따라가면은 그때 마인드 교육이 계속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 속에서는 그대로 울컥치며 올라오는 게 그냥 포기하면 지금 행사 중이잖아. 그거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더라는 무서운 거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일들에 대해서 카트하고 이 말씀으로 깨뜨리고 육체를 이 부인해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금방금방 올라오는 게 수없이 그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차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진짜 이 내게서 올라오는 것은 망탄한 거, 무익한 거, 허무한 것인데 이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 열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허무한 것만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전사를 불러서 네가 이분 모시고 가서 일단 파주소에 신고해 놓으면 그리고 우리 연락처 적어 놓으면 혹시나 돈은 가져가더라도 신분증 버리면 신분증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가봐라 가보자. 그래 모시고 갔습니다. 여전히 가보니까 없는데 그 지갑 주인은요 아이 됐다고 파주소는 안 가겠대요 자기가. 그러고 이제 전화번호만 넘겨놓고 왔습니다. 한 5분도 안 지나서 그 전사자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소 갔다가 다시 가지고 왔답니다. 찾으러 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서 찾아왔습니다. 하여튼 그 주인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지갑의 어떤 가치보다 이분이 즐거워. 또 같이 온 30명의 그 무용팀들이 이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린 그 일로 다들 그 거기에 초점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지갑을 들고 딱 흔드니까 야 한국 진짜 좋은 나라다. 나무 주머니에 것도 뽑아가는데 주웠는 걸 뭐하러 갖다 주냐. 저도 엄청 감사했습니다. 고객도 선양이 됐고요. 또 이분들이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을 써준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을 또 많이 여셨습니다. 지갑 하나가 아니고 거기서 얻어오는 그 마음의 열매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허탄한 여기서 올라오는 것을 따라갔을 때는 허무한 것밖에 거둘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쳐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내가 보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 가짜잖아요. 재밌는 것이 그 세계대의 기간 동안에 하나씩 우리의 생각만 거부해도 얻어지는 열매들은 소복소복했단 말입니다.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만 정확히 알아라.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 허망한 것이다. 그분하고 내가 씨름하면서요 내가 진짜 뭘 따라가야 되냐. 내 마음 같아서는 포기인데 근데 성경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모스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우리 육신에서는 어떤 일들 만났을 때 간단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목자의 마음을 얘기해 놓았거든요. 목자의 성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해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짐승이 사자가 양이나 사슴을 죽일 때, 잡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부위가 어디죠? 예, 목이죠. 그 다음에 그 먹기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아세요? 굴비를 먹을 때도 잘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 먹는지 아세요? 요 창자부터 먹는데. 모든 동물 고기는 이 창자가 그렇게 맛있대요. 곱창, 전골. 사자가 이 잡으면 목 물고 그 다음에 이 배 부위를 먹으면서 이게 둘러 가면 나중에 남는 데가 이제 귀조각하고 두 다리가 남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자가 입에서 우물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귀조각이라는 거죠. 귀조각. 그래서 여기 목자가 달려가 봤습니다. 이미 사자는 그 귀조각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습니다. 귀조각 일부분을 삼켰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목자가 두 단의 귀조각을 건져낸다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에서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면요.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하고 끝내잖아요. 그 찾아서 뭐 하려고요? 감사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여기까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왜? 계산해보고 그거 찾아서 뭐 달려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의 마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끝까지 달려가서 그 사자 입에서 꺼내서 그 귀조각도 하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이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다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세계는 끝까지 달려가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이 목자의 성품이잖아요. 한 번은 이 전도여행을 오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수양회 마치고 같이 우리가 그 목욕하러 가자 해서 목욕탕을 갔습니다. 제보고 화장실이 어디네요? 저기라고. 그 들어갔습니다. 그걸 제가 밖에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요. 제가 노크하고 한번 열어봤습니다. 남자끼리니까. 근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휴거도 있겠습니까? 위로 보니까 그 목욕탕 그 수조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그걸 뭐 고치고 있어요. 그럼 아 지금 뭐 하세요? 아 이 수조에 물이 샌대요. 아니 수조에 남 목욕탕에 수조에 그 물 새거나 말거나 그걸 왜 목욕하러 온 사람이 고쳐야 돼요?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런 거 찔찔찔찔 쏘는 소리 들으면요 제가 참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못 견딘대요. 미리 고쳐야 직성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성품이 그거예요. 그러고 제보고 손을 내밀어 보여줬습니다. 이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선교회에 전기 그 담당하시는 손가락이 이만하네요. 이 머리로 하는 거는 제가 잘 못해도요.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다 잘합니다. 하여간 이분이 우리 집에서 돌아보면서 고쳐야 될 거 다 고쳐주고 갔거든요.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하라고 소리 안 해도 왜 자기가 자기 그 성품을 못 이겨서 그걸 안 하고는 못 베기는 분이니까 그분 생각만 하면 제가 그 마음이 제가 그분만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알아서 해 주시니까 돈 내고 간 나무 목욕탕에 그 수조도 고쳐 주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 집에나 아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목자의 어떤 성품이 나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고 있는 일이 이렇구나. 양의 귀조각도 찾아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면 이분에게 맡기면 모든 것 절이 되겠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우리라는 존재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참을성 없어도 되고 이 존재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나만 장군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또 통해서 목욕 일곱 번 하면 깨끗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죠. 나만 장군이 그 욕을 하며 가든지 아니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든지 가서 목욕을 일곱 번만 하면 낫는다.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아무 상관없다. 이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고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이다. 정말 저희들 마음에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 대하여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저희 왕관도 없고요. 보좌도 없고 왕궁도 없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진짜 이 늘 불안한 상태로 쫓기고 있는 다윗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보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겁니다. 급하니까 이제 보고가 왔죠. 다윗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구원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쳐야 될지. 다윗이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이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에서 구원하라고 하면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일들이거든요. 사울이 뒤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또 앞에는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중간에 잘못 끼면 이 다윗의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 자기의 어떤 판단 안 믿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가라. 근데 또 다른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유다에 있어도 우리가 위험한데 하물며 블레셋에게로 가겠냐. 다른 음성, 센 음성이 하나가 들려오면서 이제 다윗도 이제 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해한 것이 이 사이에서 또 이 소리가 들려지는데도 다시 물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가 너 손에 붙이겠다. 내려가라. 다윗이 여기 23절에서 3장에서 이 간격을 안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다윗이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하나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사울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일라를 내려오면 제일 위험한 것이 이 그일라는 이 완전 그 이 포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질문할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금방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일라 거민을 건졌습니다.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인데 또 물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지. 그냥 넘어가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는 물을 필요를 못 느끼게 돼.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 밖의 얘기를 해주시죠.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붙일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는 물을 필요도 없어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거, 사람 대부분 그냥 내가 뭘 믿을 게 있어, 나 믿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런 위치에서요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아무려면 그렇지 금방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긴다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세계는요 이 사이에서도 여전히 말씀에 이끌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각은요, 우리들의 감각은 뭐 그 정도, 그런 이 정도 되는 일들에 또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에게 그냥 머물러 보고 싶고, 자기 생각 속에 그냥 머물러 살고 싶은 게 육신의 방향이,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또 일반적인 관념, 사람들의 어떤 흐름,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 그것까지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 대해서요, 생각에 대해서 깨끗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거 너희들 안 믿어, 사람 안 믿는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아무려면 그래도 그렇지 이제 이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속고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 허망한 육신의 감각을 우리는 신뢰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 사기를 치게 했지 내가 나를 믿지 않아 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속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나의 좋은 마음으로 내 어떤 그 성실함으로 내가 보는 어떤 그 시각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한마디를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죠. 항상 악할 뿐인데요. 저희 어떤 그 교회 형제님이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연구 개발하는 박사여서 경영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CEO를 채용을 하는데 한 사람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자르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번째 한번 제가 좀 물었습니다. 그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이가 70인데 퇴직 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남은 시간들 자기는 보수도 필요 없고 그냥 자리만 하나 주면 일하는 재미로 살고 싶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 CEO 자리를 자기를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 뭐 70세인데 진짜 이분 욕망 없고 깨끗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 지났어요. 어느 날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70세 난 그 노인인데 이분이 이제 그 들어와서 이 형제의 그 환경 보호하는 그 기계를 개발하는데요. 그 기계의 핵심 그 기술을 이 뽑아가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을 이관을 시키면서 안에서 수작했는데 이 핵심 기술은 안 넘어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형제가, 그 박사 형제가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한 50 얼마 같으면 한 60대 돼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70 먹은 머리가 하얀 양반이 이래 사기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면 믿어도 됩니까? 70이면 믿을만 합니까? 80이어도요, 90이어도 인간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못 박아놨잖아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버리면 우리가 그런 데서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용할 때, 사람 볼 때 이 정도 된 사람이야 문제가 있겠나? 우리는 그쪽으로 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장선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지 말씀 편에서 이 생각들을 안 깨더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게 속아버리고 만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여기서 정확했습니다. 다시는 자기의 그 인정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들과의 관계,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저들이 진짜 나를 향하여 감사해야 할 거야. 그것도 다윗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정확히 압니다. 그 일라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그분이 이 그일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결정 내리면서 충분히 팔 수 있어. 하나님의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감각에 대해서 이미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했겠습니까? 어디까지 자기의 그 생각과 말씀과 이 사이를 정확한 선을 끊고 있겠습니까? 앞에 17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17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갖고 있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은 그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한 분이 이 전쟁을 치룰 거다. 이 골리앗, 그 큰 산 같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자기 조건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만 일할 수 있고 하나님만 그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거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요나단은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17장에서는 굉장히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건을 다 끝내버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만들어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해서 골리앗을 처리해버렸어요.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1장에는요. 다시 다윗이 아이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칼을 구하는 얘기 나와요. 떡을 구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아이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이 한 자루 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건네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요, 17장에서는 그는 그대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기에 너무 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짜 블레셋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 블레셋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여간 17장에서는 이 다윗이 얘기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얘기들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1장에서 그가 다시 칼이 없느냐고 그래서 칼을 요구해서 받아 나가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보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제사장 85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들의 죽은 것이 나의 연고다. 나의 연고다. 다윗의 마음이 그 생각을 좀 받아들였을 때 생각으로 끌려갈 때 생각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이 육신의 것을 받아들일 때 허망해지더라는 거죠. 무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윗이 그 가졌던 그 마음들, 다윗이 그 자기 생각을 한번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그가 선언을 했다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이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 아닌 거다. 다윗이 그 중간에 마음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전제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23장에 오면서요, 다윗은 정확하게 다시 선이 꺼지는 걸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일 나를 구원했지만 그들이 그들을 팔아넘기지 않을 것 같지만 물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도 다윗의 마음에 이 육신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고를 파버리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 소리를 들으면 난 망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가 너를 붙이리라. 다윗이 그 말씀 그대로 이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 말씀에 잡힌 인생만큼 복된 게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그 마인드 교육할 때 그 간증을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학생이 정갈에 물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다. 너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하나님 앙망해야 돼. 그 말씀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 번 들었지만 요한이가 진짜 복된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갈에서의 독이 좀 몸에 퍼질 때 뭐가 그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누구도 건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잖아요. 그때에 종의 그 말씀 한마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내려오면서 그 생명을 건져버리는 역사를 맛보았잖아요. 복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높이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정확하게 우리를 비춰보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말씀 없으면요. 이 정확한 기준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한이가 다른 게 복된 게 아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종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본 그 형편은 이미 죽었고 포기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복된 사실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에도 수양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 앞에 그 말씀과 자기의 사이를 틈을 안 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가 계속 인도해 나가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 다윗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삼았습니다. 이제 다윗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왕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의 몸, 삶 전체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 자기를 신뢰했던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정금같이 하나님만 그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수양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허망한 우리의 육신의 감각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거 하나만 받아도 우리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면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리가 보는 이 눈 자체가 우리는 이 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물이 있고 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빛이 안 비춰주면 내 눈이 아무리 밝다 해도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빛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보는 이 눈은 가시 광선 말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이 사물들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38년 된 동안 누워 있었으면 그냥 물에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말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서 한 말씀을 던지면서 그 삶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생각의 제기들을 다 깨뜨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잃었던 하나님과 떠났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런 수양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고 형편을 따라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형편에 팔려진 그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이 수양회를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복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열매들을 또 얻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수양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